감사합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전반적인 삶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버렸으나 큰 긍휼로 모을 것이고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이 이루신 그 결과로 54장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사실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곳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삶이 사실 어느 정도는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5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성취되었다.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겠죠. 그런 점에서 나는 이 54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런 회복을 또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어떤 부분들 내가 좀 회복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에서는 세 가지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11절, 12절 화려한 성읍으로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견고함, 외적인 안정성의 성읍으로 변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 14절은 내적인 견고함으로 나오는데 뭐라 공의와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변합니다. 내적인 안정성으로의 변화. 우리의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도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공의와 평안이 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7절에서는 안전보장을 받는 삶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는 삶으로의 변화. 그래서 영원한 안정성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적인 안정성, 두 번째는 내적인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안정성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11절, 12절에 화려한 성읍으로의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 곤고하며 가난하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광풍에 요동하여, 광풍에도 막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예루살렘 모습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고 곤고합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광풍이 한번 불면 금방 요동할 만큼 불안전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읍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기초, 성벽, 성문, 외벽을 꾸민 화려한 성읍으로 바꿀 것이다. 건축주가 누굽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주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데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데 어떻게 재건하냐면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화려한 채색, 다른 번역 보니까 터키옥, 터키옥이 뭔지 몰라요. 옥인데 터키옥 같은 이런 것으로 돌 사이에 더해서 돌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청옥이 뭔가요? 청옥. 사파이어인가? 찾아보니까, 네, 사파이어. 사파이어가 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귀한 보석 같죠? 네, 사파이어로, 청옥으로 기초를 쌓는데, 그리고 홍보석으로, 홍보석은 영어로 보니까 루비. 루비 보석 아세요? 난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루비로 성벽을 다 만들어요. 성벽. 벽을, 성벽을 다 루비로 만들겠대. 루비로. 아, 부럽다. 그죠? 예. 석류석으로 성물 만든다. 석류석. NIV에서는 스파클링 주얼. 스파클링 주얼이 뭔가 내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물방울 보석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 어쨌든, 우리 주얼 회사에 다니는 제가, 예. 혹시 아세요? 어쨌든 스파클링 주얼로 예, 이거를 만든대요. 성문을 만든다. 그리고 내 지경을, 지경은 외벽을 가리키는 외벽. 외벽을 다 보석으로 꾸미겠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예, 열두 보석이 나오죠, 열두 보석.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첫째 보석을 보고 쫙 나오는 그 열두 보석이 온갖 지금 이 성을 만들겠다. 누가? 예,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재질로 기초를 쌓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고 외벽 그것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곤고함, 지금의 초라함, 지금의 광풍의 요동함, 지금의 안위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안전함, 그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부유하고 화려한 성읍으로 바뀔 것이다. 와, 좋겠다. 그죠? 언제 성취됐습니까? 아니, 우리 삶에 성취됐다면서요. 목사님, 신약이 지금 성취됐다면, 근데 우리한테 지금 루비나 뭐 사파이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건 언제 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로 귀환 하면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또 에스라가 막 성을 쌓고 성전을 만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고 헬라의 속국으로 있고 나중에 로마의 속국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재건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막 더 확장하면서 막 재건하는데 그 외벽에 막 엄청난 보석을 다 붙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재현하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안 되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모습을 영적으로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화려한 보석으로 기초를 삼고 꾸미고 또 만들고 짓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런 모습은 완성된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온전한 비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초를 다시 쌓고 성벽을 다시 만들고 외벽도 다시 만들고 토대도 만들고 돌과 돌 사이를 새롭게 주님께서 딱 이렇게 연결시킬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초라함, 곤고함, 이 불안전함, 바람에도 막 요동할 것 같은 이런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뭐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내진 설계 아무리 해도 사실 9점 몇 막 이런 지진 오면은 또 뭐 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불타면은 막 다 불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지으실 때 견고하고 화려한 성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외적인 안정성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의 소망은 사실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망, 우리가 막 보석을 구하고 많은 것을 자꾸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서 뭐 엄청난 120몇 층의 건물을 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본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런 화려함과 이런 견고함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렇게 만들었던 로마, 그렇게 만들었던 바벨론, 그렇게 만들었던 이 땅에서의 수많은 나라들은 영적 바벨론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바벨론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새 예루살렘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원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원 가지고는 자신의 곤고함, 가련함, 또 가난함, 초라함, 그것을 바꿔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잠깐 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마지막 성경이니까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장,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쭉 이야기하고 다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새 예루살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초라함, 여러분들의 곤고함, 여러분들의 가련함, 여러분들의 가난함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 70, 80, 뭐 건강하면 요즘 90, 100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병장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우리 몸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재질 자체가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몸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죽으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이 땅의 삶이 이제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집, 영원히 사는 이제는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영원합니까?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아니요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오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화려하게 바뀐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견고하게 바뀐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빛나게 바뀐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왜 우리 삶이 지금도 빛나지 않는가? 왜 우리 삶은 영광스럽지 않는가? 왜 우리 삶은 자꾸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견고하지 않고 초라하게 보이고 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신감과 이런 것도 없는가? 왜 그러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성품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정말 우리 삶이 좀 빛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를 막 재질을 만든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막 무슨 약 비타민 주사를 맞고 다른 주사를 맞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약한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지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빛난 삶, 화려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벌레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자기가 뭐 별인 줄 알았다잖아요. 그런데 벌레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레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 짓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존재,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존재, 세상의 빛, 이방의 빛,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속받은 성도의 삶은 철저히 좀 하나님께 좀 맡겨지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대로 드러남으로 좀 빛나고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야, 쟤는 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삶이 좀 빛나냐? 어떻게 저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났냐? 이런 이야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돌이에요. 예수님 어떤 돌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대문자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근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우리 돌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인데요. 이 돌이 딱 붙으면 우리도 소문자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소문자로 우리도 산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서 성전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구약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선택받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입으로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선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빛나지 않아요. 우리 삶이 보석 같지 않아. 우리 삶이 초라해. 우리 삶이 너무나도 막 늘 불안하고 이런데 입으로만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진짜 영광스럽다 이렇게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서의 이 삶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처럼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덧입혀지고 사파이어와 같은 빛나는 보석이 기초를 대고 그 다음에 막 루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성벽이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스파클링 주얼 같은 이런 보석들이 이렇게 막 쌓여질 때 나는 돌이에요. 나는 보잘것 없는 돌이에요. 뭐 누가 버린 돌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딱 사용해서 여기에 보석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막 만들어서 같이 엮어주니까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야 저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아름다운 덕,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먹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조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조금 더 주님께 좀 드리면 어떨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상 좀 지울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찬양했던 삶의 예배인가요? 네,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 좀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고 만들면은 인간적인 요소 가지고 막 싸워본들 그게 나오는 게 로마의 로마 그게 가장 멋지게 싸웠던 게 바벨탑이라니까요. 큰성 바벨론 인간이 막 가지고 있는 온갖 영광 다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큰성 바벨론이에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품을 바꾸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막 사랑의 삶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이 막 선하심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만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굉장히 인자가 넘쳐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거기 새 예루살렘의 삶이다. 그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조금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원래 좀 주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놓고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도록. 기질적으로 내는 절대 남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알겠어요. 근데 좀 맡겨보십시오.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좀 인도하실 수 있도록. ESTJ 혹시 있나요? 주님께 좀 맡기십시오. 너무 피가 막 강해가지고 나는 뭐 절대는 누군가 주도하는 걸 못합니다. 저는 뭐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부탁드린대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좀 맡겨주십시오. 자랑 아니에요. 피가 많다고 자랑도 아니고 제가 강하다고 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질을 좀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실 겁니다. 맡기는 훈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파이어, 루비, 아까 뭐 스파클링, 뭐 이런 보석과 같은 그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품에 그런 막 빛남의 보석들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이런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적 안정성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 48장 18절을 잠깐 볼까요? 48장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근데 이게 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게. 야, 너희들이 내 명령, 하나님 명령을 좀 주의해서 좀 순종했다면은, 야, 너희들이 삶 가운데 공의와 평강이 넘쳤을 텐데, 너희들이 좀 그렇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54장 다시 넘어와서 13절, 1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1번 돼 있잖아요. 1번에 밑에 보시면은, 제자가 될 것이니, 아,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니,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평강, 똑같은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아까 공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공의로 설 것이다. 학대는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서 여호와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삶, 그런 삶에는 바로 평강도 있고 공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 삶의 두 번째 특징 뭐냐면은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서 그 결과 삶에 평안과 공의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내적인 안정성을 가져오는, 내적인 공감을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뭐 이런 말 들어봐도 여호와의 제자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봤는데, 결국은 날마다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여호와의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용어로 본다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은 율법이죠. 율법. 율법인데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끊임없이 야, 율법에서 죄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법이 율법이에요. 이전에 우리를 다셨던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 해방됐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율법, 무규범 상태로 지냅니까? 아니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새롭게 한다,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신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로 땡! 이것이 아닙니다. 쉬게 하리라 하고 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그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짜 평안과 진짜 공의가, 의로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자, 우리 에베소서 314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그 결과 당연히 따라오는 평안과 공의가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큰 평안이 우리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큰 평안이 있는데 왜 큰 평안이라고 했을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이 샬롬이죠. 샬롬. 사중 원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네 가지 관계에서 깨졌잖아요. 사중적인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과 남편과 아내 또 주변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세상 또는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면은 결국 삶이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딱 회복돼서 이제는 여호와의 제자가 딱 되니까 큰 평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결과 자신을 막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잘 지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또 피조물과의 관계도 막 찾아오는 온전한 평안, 이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은 단지 그냥 마음에 있는 평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관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까지 찾아오는 궁극적인 평화, 이것을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총체적인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평안, 총체적인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결핍이 없는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공의도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불의는 사라지고 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이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뭐 힘 좀 세다고 막 공포 또 학대했던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만 만들어진다면, 이게 약속인데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제자만 된다면은 우리의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평화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성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자연스럽게 평화와 공의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뭘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그가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살고 말씀에 따라서 성품도 막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평화가 이맘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더욱더 안정이 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관계도 막 회복이 되고 당연히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뿐만 아니라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를 막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돼요. 정치가들은 막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막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자기의 막 목표를 가지고 막 내가 대통령 되겠다 뭐 하겠다 나섭니다. 사회 운동가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 공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막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치가들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회 운동가처럼 우리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제자만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만 되라.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것, 공의가 삶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걸 내가 주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오늘 이 사회가 안 되느냐? 왜 평화가 없고 왜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됐는가?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제자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주변에 항상 제자가 있었고 군중들이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은 12명 또는 70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소수 소수.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혹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주님께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고 있는 이전에 샤머니즘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기독교로 바꾸는 거죠. 4대째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막 무속에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멧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전략 우리 새로운 세대 만들기 복음으로 양육하는 새로운 세대 이야기를 써보자 이렇게 우리가 올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해 오늘이 우리 어린이 주일도 하고 찬양도 오늘 어린이 찬양 한 거잖아요. 일부 예배도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고 보니까 작전을 짰어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 우리 어린이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제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지금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들을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만들고 또 가정에서도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집에서도 어쨌든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 제자만 만들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이번에 우리 목회비 수련회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이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작전도 한번 짜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면 우리가 여호와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돼야지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따라올 텐데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따라올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길러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교회용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평화와 공의를 정말 일으킬 수 있는 또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 일꾼을 우리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꾼을 키운다에 세 가지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의 일꾼 이런 일꾼을 키우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인데 이런 비전을 정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우리에게 공의일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완벽한 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미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평화가 좀 임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참 잘 지내고 자녀들 가운데도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주변의 이웃에게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뭐 윤리라면 이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든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도움이 보혜사. 보혜사는 헬퍼, 카운셀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에 공의와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에서는 안전보장을 받는 삶으로의 변화인데요. 아까 영원한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보라 그들이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분쟁은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찾아옵니다. 분쟁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대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기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를 막 데려와가지고 막 이들을 막 괴롭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니까 이 불순종한 이 녀석들 좀 고쳐보려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데려와서 막 이들을 심판하게 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막 이들에 쳐들어와서 이들을 막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막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근데 너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떠냐면 그놈들 반드시 패망한다. 이 땅에서 패망하지 않는 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시킨다. 이런 약속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전한 장인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다 내가 창조했다. 이건 뭐냐면 내 손 아래에 있다. 내 손 아래. 내가 그들 주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쓸모없을 것이다. 혹시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을 막 없애려고 작전을 짜면서 모의하면서 막 쳐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고발하는 모든 혀는 내게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제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것이 그들이 내게서 여호와의 종들을 가르치죠. 그들이 나에게서 얻은 의로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안전보장.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지당하지 않아요. 송사가 누가 송사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들은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받은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여호와의 종들이 앞으로 계속 물려받게 될 기업 그것이 뭐냐면 안전보장이에요. 영원한 안전보장.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복수형이 쓰이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결과 여호와의 종들인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이 기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안전보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라고, 의로움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안위를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이 의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로 우리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의를 쟁취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안전보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가 송사해도 어떤 누가 뭐 대적해도 이것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아 저놈은 아무리 봐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송사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아들이 이미 다 해결했다. 네 아무리 고발해봤다. 원래 사탄은 고발하는 자잖아요. 참소하는 자니까 맨날 참소할 거예요. 쟤 오늘도 죄지었거든요. 아 쟤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 죄지었습니다. 막 참소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면 끝났다. 나는 이미 내 아들 죽이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해결했다.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악인들이 막 악인들이 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막 대적하면서 저 인간들 아직도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합니다 하면서 막 끊임없이 막 송사하고 모함해도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미 그는 무죄, 다 무죄 이미 선고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안전보장, 영원한 안전보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금 삶의 변화라고 이 영원한 안정성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노래하면 됩니다.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마음껏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면 된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완성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삶의 예행 연습입니다. 여기서 계속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에 나는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보석 이것까지는 내 삶이 빛나질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비록 뭐 벌레라 할지라도 뭐 자기가 뭐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딱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안 떠나면은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소리가 난달처럼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삶에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연습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안에만 좀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자꾸만 떨립니까? 왜 내가 자꾸만 죄책감과 자책과 막 이렇게 빠져있습니까? 왜 내가 자꾸 위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있다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데, 자꾸 여기서 내가 뭐,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자꾸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밖에서 문 좀 똑똑똑 문 두드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너의 삶은 빛날 것이다. 네 삶은 정말 공의로울 것이다. 내 삶에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네 삶에는 진짜 온전한 위로가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나를 좀 영접해라. 내가 네 삶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빛나고 화려한 삶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가능합니다. 공의롭고 평안한 삶,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안전보장이 있는 삶,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건 이미 약속입니다. 약속이다.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이루어질 완벽한 완성은 그때 올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약속을 믿고 한발한발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안정감, 외적인 안정감, 영원한 안정감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해 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약속인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맡기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늘 감으로 결코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